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북조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의 이온유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인 시편 23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의 한절 한절을 다 좋아하지만 오늘은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읽으며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가 기쁘고 감사하며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북조선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과 매주 이렇게 방송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시편 23편이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부족함 없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두 분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나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분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분노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격앙된 상태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처나 잘못된 상황 등을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어떤 자극인데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어서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도 분노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처나 좌절, 인신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하지 못한 모양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분노가 정말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분노란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간단한 방법을 나누고 분노의 원인이 되는 감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나눴던 것인데 분노가 2차 감정이고 분노의 이면에 다른 감정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나 자매님이 나눠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 일어난 분노가 정말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뒤에 숨어있는 진짜 속마음 대신 분노가 폭발한 것이니까 숨어있는 감정이 대체 무엇인지 잘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화가 날 때 자기 자신에게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노의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 속마음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밤늦게 집에 들어온 19세 딸 선아에게 아버지가 버럭 고함을 치면서 화를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화를 내셨지만 아버지의 진짜 속마음은 혹시 내 딸에게 사고라도 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늦을 리가 없잖아 하는 불안과 걱정으로 마음을 졸이다가 딸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네, 이 경우에 아버지의 마음은 딸인 선아에게 사고가 났을까 봐 두려웠는데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는 순간 안심이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분노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경제적인 문제로 아내와 대화하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자 철수는 아 몰라 내가 알아서 해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해 라며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서는 철수의 진짜 속마음은 가족을 넉넉하게 부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과 이런 상황을 너무 한심하고 무능력하게 느껴져서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수의 진짜 속마음은 무능한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 또는 낙심과 좌절과 같은 감정들을 분노로 폭발시켜버린 것이죠. 이렇게 2차 감정인 분노의 이면에 숨어있는 1차 감정, 즉 진짜 속마음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분노는 다른 감정들에 비해 에너지가 강하고 즉각적입니다. 남들이 나를 버릴 때, 실망시킬 때, 약속을 어길 때, 거부당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슬프고 서운할 때 우리는 보통 이런 감정들을 대신해서 분노를 폭발시키곤 합니다. 1차 감정들이 너무 아프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분노가 대용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2차 감정이자 대용품이자 포장지와 같은 분노의 결과는 어디까지 향해 갈 수 있는 것인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은 자매님이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과 8절을 읽어주시겠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심에 대해 안색이 변할 만큼 몹시 분하게 여겼던 가인은 거절감과 질투를 대면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동생인 아벨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죠. 이와 같이 분노는 스스로에게 통제력과 힘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제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화가 날 때 나의 분노는 정말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노는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빙산과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과는 달리 수면 아래에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분노를 표면으로 밀어 올리는 1차 감정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분노를 억누르는 사람도 있고 슬쩍슬쩍 분노를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노를 터뜨리든 억누르든 흘리든지 간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의 이면에는 어떤 필요가 있지만 채워지지 않아서 상처받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기대가 무너져서 좌절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위협을 받고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어떤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상처받은 게 있는가? 외로움이나 슬픔이 있는가? 막혀버린 목표가 있는가? 위협이나 불안을 느끼고 있는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직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일들이 있는지 꼭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의 그 근본 원인을 의지적으로 대면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드러내는 일은 익숙하기도 하고 이미 드러나 있는 일이지만 그 아래에 어떤 감정들이 숨어 있는지조차 몰랐으니 숨어 있는 분노의 근본 원인을 인정하고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좀 힘이 들 수도 있겠지만 분노의 노예가 되거나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결과를 얻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상처나 좌절이나 나의 불안함을 들여다보는 것은 두려운 일이어서 때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이 과정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나 자신에게 분노를 조절하는 힘이 조금씩 생기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에는 우선 화가 났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분노처리 4단계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지금 내가 화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화가 났는지 나의 진짜 감정을 찾아보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원인을 따져보는 것인데 누가 나에게 분노를 일으킨 것인지 또는 무엇이 나에게 분노를 일으킨 것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져보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간단한 상황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철수는 민기가 아까 자신에게 저 바보 같은 놈이라고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고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나 자매님, 자매님이 지금 철수가 한번 되어볼까요? 민기의 말 때문에 화가 났다고 가정을 하고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4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나는 지금 화도 나고 마음도 아프다. 두 번째 단계는 억울하고 속상하다.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무시당한 일이 있었어. 세 번째는 오늘 민기의 말과 과거의 상처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민기의 말보다 오래전에 선생님에게서 혼나면서 바보 같은 놈이라고 들었던 그 말이 나에게는 더 억울하고 속상한 일로 느껴져. 네 번째는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오늘은 일찍 잠자리에 들자.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인성 형님에게 내가 찾아가서 이야기해봐야겠다.
네,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철수는 이제 민기에게 더 이상 분풀이를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요. 철수가 민기의 말에 그렇게 화가 났던 것은 오래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선생님께 크게 혼나면서 저 바보 같은 놈이라는 말을 들었던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민기의 그 말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았던 것입니다.
철수가 이 4단계를 통해 분노를 처리해가는 과정 중에 분노 아래에 숨어있는 감정도 얼핏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 분노 처리 4단계를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어색하겠죠.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점점 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차 감정과 원인을 찾기가 어려울 때도 있겠고 너무 화가 나서 질문이고 뭐고 그냥 분풀이를 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가 날 때에는 분노를 그대로 폭발시키거나 억누르거나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잠시 피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생각해 본다면 그 사이에 분노가 좀 누그러져 있을 테니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그 순간에 분노 조절이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분노 처리 4단계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예은 자매님이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화난 것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분노 아래에 있는 나의 진짜 감정을 찾아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원인을 한번 따져보고 네 번째로는 어떻게 할지 처리법을 결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분노 아래에 있는 1차 감정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분노의 근본 원인이 되는 감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요. 상처, 죄책감, 수치심, 무력감, 배신감, 불안, 거절감 등등 많겠지만 이것을 세 부류로 묶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는 오늘도 하루 종일 고되게 일을 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어머니나 아내나 아이들 중 그 누구도 철수에게 수고했다거나 잘 다녀왔냐고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화가 났습니다. 집구석이라고 들어왔는데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면서 발로 문을 걷어찼습니다.
거된 일을 해서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고 위로받고 싶었는데 철수는 가족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철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처받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약한 모습을 꺼내 보이려면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철수는 아직 용기가 좀 부족해서 자기 속마음을 꺼내 보이지 못하고 화를 냈군요.
네, 아직은 자기 속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분노의 원인이 되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잠시 숨을 고르고 내가 지금 상처받은 것인가 하고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수철을 아시죠? 용수철을 세게 누르면 누를수록 손을 뗐을 때 용수철은 더 많이 튀어 올라갑니다. 상처받고 아픈 마음을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아서 덮어두기를 반복했다면 언젠가 분노가 높이 치솟아 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상처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쯤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이 상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치유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나서 누군가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분노 아래 숨어있는 1차 감정을 알았다면 나는 이럴 때 이런 기분이 든다고 말하면 됩니다. 철수의 경우를 대입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지치고 힘이 들어서 난 좀 위로받고 싶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의 감정을 이런 식으로 소통하려면 지금 느끼고 있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해서 내 기분이 이렇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는 분도 잘 받아주셔야 하는데 가족 또는 허물 없이 지내는 분을 찾아서 처음에는 배워주거나 부탁을 해두면 어떨까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때 가만히 듣고 있어달라든가 고개를 끄덕여달라든가 화를 내는 대신에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으니 잠시만 도와달라고 한번 부탁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대화를 하지 않고 지냈지만 이제 나는 이럴 때 이런 기분이 든다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되면 서로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분노로 사람을 공격하는 대신 우리 자신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몇 번 연습해보고 익숙해지면 됩니다. 해보면서 나만의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상처받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터뜨려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과 단절되는 상태로 나아갈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연습하고 서로 그렇게 대화할 수 있게 되면 갈등 관계를 만드는 분노의 불을 끌 수 있고 원한과 적개심의 불씨를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분노의 근본 원인이 되는 감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세 부류로 나누어 설명한다고 했었고요. 그중 첫 번째인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분노한다는 부분을 여기까지 조금 길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기대가 무너질 때 오는 좌절 때문에 분노합니다.
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심각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좌절하게 됩니다. 그 좌절감은 종종 분노로 이어집니다. 어떤 사건, 어떤 사람 등 원인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일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공평할 줄 알았던 일이 그렇지 않을 때 원망이 생기고 남들에게 존중받기를 기대했다면 무례한 사람에게 분개하게 됩니다.
기대한 것과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인생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결혼, 자녀, 사역, 또 돈, 장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바가 어떤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큰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기대가 높아야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대와 현실이 맞지 않으면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와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데서 오는 상처와 좌절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는 쉽게 요구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단정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관계, 성취, 또 직장 생활, 결혼 생활, 신앙에 대해 단정 짓는 것은 요구와 명령으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절대로 당연히 항상 한 번도와 같은 표현을 자주 쓰고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바라는 것이 무산되면 실망하지만 요구가 무산되면 분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대가 꺾였을 때 나의 좌절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다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선은 기대가 아니라 요구가 되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표현하는 말을 조금 바꿔보는 것으로 기대와 요구하는 것을 구별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절대로 당연히 항상 한 번도와 같은 표현보다는 자녀들이 더 책임감이 있으면 좋겠다. 집이 깨끗하면 좋겠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와 같이 바란다. 그러면 좋겠다. 그러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요구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단순한 바람과 희망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 것이군요.
기대와 경험이 너무 다르면 화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야만 절대로 당연히 항상 한 번 더 같은 말은 기대가 요구로 변했다는 신호이니 주의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분노의 근본 원인이 되는 세 번째 부류는 무엇이었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위협받을 때 오는 불안 때문에 분노합니다.
네, 자신의 안전이나 능력이나 역할이나 성격이 위협받거나 의심받을 때 우리는 흔히 분노로 반응을 합니다. 회사의 상급자나 배우자가 나를 몰라주거나 누가 내 실력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거나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불안감이 싹트고 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서적 또는 신체적으로 위험에 처할 때에도 불안이 생깁니다. 보도를 통해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때에도 이런 세상에 사는 것이 불안해집니다. 겨우 한다는 게 그거냐? 그래도 모르겠단 말인가요? 난 내가 똑똑한 줄 알았다 와 같이 퉁명스러운 말도 분노를 끌어오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욕을 듣거나 폄하를 당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험담, 비난, 참지 못함, 비하, 잔소리는 모두 분노를 유발하는군요.
위협당하거나 공격을 받게 되면 그 위협과 공격을 피하여 숨거나 반격하겠네요.
네, 상대의 가치를 되받아치면서 공격을 하면 화해나 용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대를 노엽게 할 수 있어서 악순환이 시작되고 결국은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폭발하기 쉬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선 나의 분노 아래에 있는 1차 감정을 알아야 하고요. 위협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무엇을 공격받고 있는지, 공격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실제로 중대한 위협인지, 내 생각 속의 위협인지, 나는 왜 공격받는 기분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나 자신은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에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지, 남들의 인정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것을 믿는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지도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결함과 약점과 불안을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를 나쁘게 말하기도 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고 위협과 불안에 약할 뿐 아니라 상처도 가지고 있고 기대가 무너질 때 쉽게 주저앉을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안전한 것은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어떤 약점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도 신경이 덜 쓰이고 부담이 덜 할 것입니다. 굳이 보복하거나 분풀이를 해야 할 이유도 줄어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을 읽어주시겠어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어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번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며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자매님들은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분노 아래에 숨어있는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면 오늘은 그 감정을 더 구체적으로 분별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다루어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안전은 사람이나 환경, 어떤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도 다시 배우게 되면서 잠언 18장 1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분노 아래 숨은 감정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다시 안전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도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시작 부분에 나왔습니다. 시편 23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지금까지 선물 받은 말씀패가 6가지가 있는데요. 모두 이 말씀이었습니다. 진짜 우연치 않게 아 정말 이거는 내 말씀이다 할 정도로 너무 좋았던 말씀인데요. 해서 저는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더 나아가 이 분노 처리 4단계를 잘 적용하면서 제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요. 분노 처리 4단계와 함께 분노의 원인이 되는 감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 그 상처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또 기대가 꺾여서 생기는 좌절감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위협이나 공격을 받아서 느끼게 되는 불안 때문에 분노를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분노를 다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사라 자매님과 하나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네. 오늘의 찬송의 고백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기 때문에 두 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네. 마태복음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5대 강화라고 해가지고 5개의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번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기억납니다.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5장에서 7장에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10장에 12 제자를 파송하면서 가르치신 파송 설교가 있고요.
네, 13장에는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천국 비유입니다.
18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4장부터 25장까지가 이 종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네, 그런데요, 목사님. 네. 사실 세상에는 다른 가르침들이 많잖아요. 세상의 가르침들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르침들이 다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당연히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세상의 가르침과는 크게 다르겠죠. 즉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이 5개의 큰 가르침이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네, 그렇죠.
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다섯 개의 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가장 마지막 장인 28장에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돼요. 마태복음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죠, 그죠? 어쩌면 마태복음에 다섯 개의 큰 가르침이 있다라는 특징을 잘 살린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다섯 개의 큰 가르침 중에, 물론 다섯 개의 가르침이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꼽으시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글쎄요. 다섯 개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진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할 것이다. 오,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네, 또?
네, 아마도 산상순이 아닐까요?
산상순. 맞습니다. 사실 산상순, 마태복음의 다섯 개의 가르침 중에 산상순이 일반 성도들에게 제일 알려진, 익숙한 가르침. 이기도 하죠, 그죠? 네, 그리고요?
네, 제 생각에는 네. 맨 마지막 가르침이 아닐까요?
맨 마지막 가르침이다. 맨 마지막 가르침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의 내용인 종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중요하겠네요. 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다섯 개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중간에 있는 13장 천국 비유가 아닐까 싶어요.
왜 13장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일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비유로 말하는 천국,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싶어요. 네.
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그것도 지금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중에 특별히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예요.
네, 그런데요, 목사님. 네. 비유가 무슨 뜻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 비유는 그냥 간단하게 짧은 우화 아니면 짧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신문을 보면, 아주 어리기 때문에 제가 신문을 보면 무슨 뭐 알겠어요, 그죠? 신문에 여러 정치, 경제에 관련된 소식들을 제가 읽는다 하더라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가 안 되죠. 모르죠. 근데 제가 신문을 봤던 이유는 남조선 신문에 짤막한 만화가 나와요. 그런 만화를 보려고 신문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저지만 만화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비유가 만화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비유, 즉 짧은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천국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나 원리들을 우리가 알기 쉽게 짧은 이야기로 표현한 것이다. 그것이 비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네.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네. 우리가 읽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은 보화, 즉 진주와 같다라는 거예요. 44절에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했죠. 그렇죠? 45절에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화이고 진주라라는 말이 아니고요.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뭐 금이나 은, 뭐 값비싼 보물을 가지고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건 뭐예요? 금과 은과 같은 것처럼 실제로 금과 은이 있다고 얘기하셔도 되고. 네.
저는 지금 현재 제가 그래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손전화가 아닐까. 매일매일 손전화. 사용하고 있으니까.
맞아.
네. 얘를 더 이렇게 깨질세라. 내 뭐가 긁힐세라. 이렇게 고이 가지고 다니니까. 지금 현재는 제일 소중한 게 아니에요.
소중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손전화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없으면 또 너무 불편하고. 그래, 어쩌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 네. 우리 하나 자매님은 금과 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네, 저는. 사실은 2년 전까지는 되게 물질적인 게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저는 뭔가 제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만의 기준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아, 기준이?
네. 약간 살다 보면은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중심이 변하는데 저는 저만의 기준이 있고 저만의 생각이 있고 가치관이 있으면은 그 중심이 변하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저에게 그 기준은 요즘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
네. 왜냐하면 일단 요즘 저를 봤을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뭔가 저의 이 관계 에 따라서 예전에는 만났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보다 그냥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있는 그 자체를 보게 되고
그냥 자체를 보게
네,
되고
그 존재감을 통해서 서로
그 존재 자체가
네, 관계를 맺고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게 어떤 기준 같은 게 없고 그냥 조건 없이 봐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저는 요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가장 중요한 게 저만의 기준이 있는 거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이고. 네. 좋습니다. 믿음의 삶,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소중한 가치 있는 보화나 진주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순교라는 것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 때문에 목숨까지 잃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순교가 가능한 이유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네, 그러면 목사님 네.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결국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사실 좋아야 돼요. 제가 우리에게. 아, 내가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진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치 있고 소중한 분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려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두 분은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을 어떻게 가져요? 그런 의미에서.
아, 네. 저는 네. 요즘에 시작한 게 하나 있는데.
시작한 게 있는데.
그 5분 말씀 읽기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런 모임이 있어요?
네. 매일 이제 5분 동안 말씀을 읽은 거를 녹음을 해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자기 목소리를
네네 그런 모임이 있는데 사실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거나 말씀을 듣기만 하다가 네이버로 이렇게 말씀을 읽으니까 더 너무 은혜가 되고 좋은 거예요.
그렇겠다.
네, 예전에 그냥 지나갔던 말씀도 다시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말씀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더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말씀을 자기 목소리로 듣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어쩌면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하고도 또 비슷한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또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하나자매는 네.
네, 저는 하루 종일 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조용한 시간.
네, 근데 저에게 조용한 시간은 약간 학교를 가거나 오거나 할 때 지하철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누군가에게는 가장 시끄럽고 복잡한 장소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항상 혼자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있다 보면은 제 생각에 잠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솔직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게 막 특별한 순간이 아니고 작은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만나는 것이 저에게 막 너무 소중하고요.
그렇네.
네, 그리고 약간 요즘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학교를 특히 갔다 올 때 저는 제 하루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돌아보거든요.
네. 좋은 습관이다.
네, 그리고 뭐 좋았던 거 또 안 좋았던 거 이렇게 돌아보면서 약간 저를 성찰을 좀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약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가장 항상 늘 가까이 와 닿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친구랑 다툼도 있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뭔가 예전 같으면 내가 막 이겨먹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요즘은 그냥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약간 역지사지로 그 상황에 놓이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그 친구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좀 더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우리 하나자매님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이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땅을 다 팔아요. 왜요? 자신이 발견한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네, 결국 믿음의 삶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여기서 엄밀히 따지면 희생이 아니에요. 대가 지불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땅보다도 더 소중한 거잖아요. 더 가치 있는 거잖아요. 이 감추인 보화가. 그래서 이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땅, 자기 소유를 판다? 이거는 감추인 보화가 값진 것인가? 아니면 자기 땅이 값진 것인가? 어떤 게 더 값진 것이에요?
네,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값진 것이지요. 보통 자기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값진 것이니 다 팔아 사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대가 지불이 아닌 거죠. 희생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 땅보다도 더 소중한 거를 값진 보화를 얻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대가 지불이나 희생이 아닌 거죠. 결국 감추인 보화, 즉 하나님을 믿는 삶이 더 좋으니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라도 얻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표현한 말씀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4절 25절입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네. 모세는 애굽의 땅의 애굽 왕의 딸,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찬란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리고 그 애굽의 왕자가 모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애굽 나라의 왕자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애굽 왕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믿음의 삶이란 대가 지불이나 희생은 또 아니네요. 왜냐하면 믿음의 삶이 더 좋아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믿음의 삶이란 결국에는 대가 지불이나 희생이 아니라 더 좋은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기는 비결도 죄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것이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죄 짓기 싫은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지었어. 근데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본다면 사실 우리는 죄가 좋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달콤해서, 죄가 편해서, 사실 죄가 좋아서 짓는 거거든요. 죄가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죄를 이기는 비결도,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기는 비결도 죄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해요.
그렇군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좋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읽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우리 묵상 중에 혹은 우리의 나눔에서 혹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우리 나눠볼까요?
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 소망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원래 이 좋은 거를 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야 되고 어찌됐든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하여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를 통해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 주신 천국 소망을 내가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거네요. 아,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 자매님은? 네.
네, 저는 오늘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화려한 신분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라는 말씀이 되게 큰 울림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억지로 하는 희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너무 좋아해서 선택을 하고 또 맞아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주님과 함께 또 항상 동행하는 즐거움을 위해서 제 안의 욕심들을 기꺼이 내려놓기를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아요. 혹시 그런 다짐을 했다면 적용해 본다면
네.
우리 하나자매님은 어떤 거를 이렇게 내려놓아야 될 것 같으세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당장 만약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당장 내일까지 내 과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이 둘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만약에 예를 들면은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좀 시간을 중점을 두고요. 그리고 그때 그 은혜를 통해서 제 자신을 성찰하고 저만의 시간을 가지다가 그 나머지 시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 은혜를 바탕으로 내 과제를 마무리 짓는 이런 방법으로 할 것 같긴 합니다.
아, 네. 아유, 구체적으로 적용까지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 내 삶의 최고의 소중한 가치이십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천국 소망을 심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님이 제 삶의 가장 귀한 보화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이고 우선순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